제3장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는 영 안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이미 상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죄인이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주의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가 영 안에서 준비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 가지 요점을 논하려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구속의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자신도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한 그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고도 힘있게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의 나의 관심사는 전파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는 원칙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에 인도되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갈망이 결여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접촉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네 가지 원칙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 방면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미 죄인의 친구로 오신 것이며 둘째는 직접 그분을 만나도록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이미 모든 혈기 있는 사람 위에 임하시어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한 믿게 하는 초보적인 사역을 이루시며 계속해서 일련의 일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후에 끝으로 죄인에게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요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믿음이나 회개나 혹은 죄를 깨달음이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말이 혹시 당신을 놀라게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당신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죄인의 친구. 복음서에서 주 예수는 죄인의 친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분의 움직임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후에야 그들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날에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거나 영접할 수 있기 전에 그분은 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직접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귀한 발견입니다. 이 구주가 죄인의 친구인 것을 본 후로부터 나는 평범하지 않고 쉽게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어떤 지방에서 한 젊은 여인이 나를 찾아와 자기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내게 도전적으로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기는 아직 젊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엄격하고도 절제 있는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 생활은 재미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싶지 않으며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갈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교회 학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한참 동안 이것저것을 말한 후에 나는 우리 기도합시다. 좋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말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놀라며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분이 죄인의 친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자 나의 이 말이 그녀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꾸밈없이 매우 진실되게 기도하였으며 그때부터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죄인들이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이 닿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 형제의 집에 앉아서 그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2층에 있었고 그의 작은 아들은 우리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어린아이가 어떤 것이 필요하여 그의 어머니를 부르자 어머니는 2층에 올라와서 가져가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소리치면서 엄마, 너무나 멀어서 가지러 갈 수 없어요. 엄마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오지 않으셨다면 죄인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터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의 전환점에서 죄인들은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제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요. 제 아내는 믿음이 없어요. 제게 원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음을 저는 알아요. 믿는다는 것은 제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너는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도록 구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너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당신이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찍이 한 학생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쾌락을 더 많이 맛보기를 원했고 또한 인생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그는 이미 제멋대로 세상을 즐겨보았으며 그때가 바로 그가 회개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면 자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 40년쯤 더 인생을 즐기다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세. 와,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네는 방금 내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말할 수 있다네. 그분은 자네처럼 그렇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죄인의 친구라네. 와,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좋아. 자네는 아주 솔직해야 되네. 자네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계없이 그분께 다 말하면 되네.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거네. 결국 그는 기도하였고 주님께 자기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함을 알았으며 다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그가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으며 그가 일어섰을 때에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구원받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들으러 여러 곳을 찾아다녔으며 예배당에 가서 구원의 은혜를 찾기도 하였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느 작은 예배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마음에는 진정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너무나 절망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연장한 분이었는데 그는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멈추고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여, 당신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마음에 비추어 그녀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바로 샤로트 엘리엇 자매입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그 유명한 찬송 시인 내 모습 선함 없으나 주 날 대신에 피 흘려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주 예수께로 옵니다를 썼습니다. 이 찬송은 무수한 죄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상해에 살든 다른 도시에 살든 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거듭 말하는 것은 다만 죄인은 할 수 없는 것을 구주께서 이미 그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고 문제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그들이 그것들을 가져와 죄인의 친구에게 말할 수 있게 합시다. 처음으로 주님을 접촉함. 구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먼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은 후에 구원받는 조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게 다시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런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거나 그분을 의뢰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 자신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복음서의 끝에서 요한은 그가 이 책을 쓴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어떠함과 또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시지 그분이 이루신 것을 먼저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물론 나는 여러분이 나를 현대주의자라고 생각하거나 감히 십자가를 경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믿으며 당신도 또한 믿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주님을 접촉하는 첫 단계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이 나를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상은 반드시 뒤에 따라야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전체적인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들은 성경 구절이 구원받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늘 내가 주님을 믿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혹은 5장 24절이나 6장 40절을 근거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발견한 것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그 밖의 것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의 단계로 어떤 구절을 택하여 사용하시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기의 원리를 연구하거나 그것을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전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전등은 당신은 빛을 내는 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하여 빛을 비추지 않겠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예를 봅시다. 신약 성경의 기록 안에서 첫째로 분명한 회개가 있는 구원의 사례는 어느 것입니까? 물론 십자가 위에 그 강도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지금 이 십자가는 사람의 눈앞에 세워졌고 이 강도 또한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죄인이었고 전형적인 형벌을 받고 있었으며 그의 회개 역시 전형적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은 어떻게 그에게 답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사악한 생활을 말씀하시거나 그가 형벌받고 죽어 마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그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가 주님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4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 밀었다고 말합니다.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애워싸고 심지어는 그분을 밀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직 한 번 만지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영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긴박한 피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뻗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비록 헌금과 제사와 십일조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했으며 이것은 즉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죄와 구원의 길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면 구속에 관한 많은 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체계적으로 교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일관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상황들을 새롭게 배열할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 틀린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 집에 불이 났는데 맨 위층에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비상구도 없다 합시다. 그런데 소방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당신을 구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천천히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보통 사다리는 무언가에 기대어야만 하는데 왜 당신의 사다리는 기대는 것이 없는지 먼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옷은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어째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물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그들에게 당신을 구해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야 비상구나 소방원의 제복, 기타 당신의 흥미를 끄는 것들에 관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나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메시지에 불만을 항상 가졌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나는 그가 메시지 중에 용건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 가운데에는 구속의 계획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나는 이때가 베드로가 중점을 강조할 좋은 기회였으며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거나 혹은 속죄의 교리를 설명할 때였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구주라는 말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비록 이러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종교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물론 당신은 복음이 거기에서도 응당 분명하게 전해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죄사함은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와 같았을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만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주님을 만진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메시지로 미루어 볼 때 심지어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한 복음은 오늘날의 복음과 얼마나 다른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니 그러나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대 약점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한다든지 혹은 죄와 죄의 결국에 관한 두려움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억지로 주님께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 원인이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단지 죄나 구원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는 주 예수 자신을 보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식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종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들은 그다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인이 사실을 말하는 방식에 관하여 자신들에게도 비평할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바닥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들은 지식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만지며 심지어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분을 만나도록 해야만 하는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길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만 한다고 감히 규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산 위에 있는 신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사당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 우상을 보면서 이 우상은 예배받기에는 너무 형편없고 자격이 없다. 나는 이 우상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잠깐 쉬다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전 뒤에 공터로 나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시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이 사당 안에 계실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에 비한다면 이 사당은 너무 작고 형편없습니다. 당신은 분명 하늘 위에 계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죄의 능력이 너무 강하고 세상의 유혹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나는 나 자신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30년 전 어느 날 나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만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 아래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나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은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이 구속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시간 안에서 영 단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구원받았고 나는 최근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각 사람으로 볼 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이 그리스도로부터 할당받아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구속받은 장자는 문설주 위에 뿌려진 구속의 피를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유월절 제사에 분깃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 자신 앞에 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인 속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부활이 그분의 죽으심이 연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여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을 믿으며 죄인들을 그분과의 직접적인 접촉 안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세 번째 항목을 보기에 앞서 사람에 대한 유일한 요구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신은 당신을 아주 난처하게 하는 청중들의 다양한 반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심판에 관해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듣고서 맞소, 나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죄 짓는 것이 좋소 라고 솔직하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때 우리는 그에게 죄인의 친구이신 한 분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말한 것을 다 듣고 당신이 말한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날 그를 만날 때 그는 나는 세 번째 요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요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심지어 이해나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즉 사람이 구주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접촉을 갖는 문제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게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씨 뿌리는 비유로 당신에게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 명문화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심을 말해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착하고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도 아니며 또 그가 그것을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성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실 조건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성실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아주 솔직하고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천성을 가지고도 성실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있어서 그는 진실로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이며 다음의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죄인이 은혜를 입기 위한 기본 조건은 믿음이나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이 충만한 마음 가운데 이 작은 정직함이 있다면 그 안에 좋은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아주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은 내면에 조금이나마 성실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는 비뚤어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도 그러한 약간의 성실함이 있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원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그와 주님과의 관계의 기점입니다. 그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성실하게 주님과 만졌으며 이러한 만짐은 그로 즉시 구원받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복음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결코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사례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모든 죄인이 성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다만 일종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경우는 이와 좀 달라서 어떤 이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심중에서 솔직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어느 여인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인이 비록 구원받기조차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고 음악과 무용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무도회에 초대받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그 무도회를 위해서 화려한 드레스를 맞춰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그녀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녀에게 있어서 크게 성공적인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도회가 다 끝나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 드레스를 벗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부, 건강, 명예, 미모, 청춘. 그런데도 나는 오히려 너무나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세상이 공허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며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내게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만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기도 싫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고 당신이 주는 평안과 기쁨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이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일어났을 때에 그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확신하건대 중요한 것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원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돕는 자는 가까이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의 말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미 모든 사람 위에 부어졌으므로 사람이 다만 부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일 이 점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전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친근하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멀어서 사람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인에게 쓴 편지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다는 것을 항상 믿습니다. 나는 그 영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빛과도 같습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아도 빛은 흘러들어와 방 안을 비춥니다.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만 하면 그때 그 영은 들어오셔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이미 자기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성공 조건은 일찍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기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빛을 비추시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친구가 어느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죄와 죄의 형벌을 언급하였고 또한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직 죄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죄의 달콤함을 맛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나는 죄짓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다면 생활은 공허해질 거예요. 잠시 후 내 친구는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처럼 이렇게 죄가 중한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는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가까이 계시며 또한 그분은 어떤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방금 내게 말한 것을 그분께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까지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기도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녀에게 사도행전 11장을 가리키면서 성령이 이방인들 위해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죄인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써 고하였습니다. 그녀가 비록 나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내게 회개의 마음을 주소서 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그녀를 비추시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에 그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죄인의 친구이며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책임지고 하심으로 죄인은 본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자신을 개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구원의 복음을 말해달라고 하였는데 다 듣고 나서 당신에게 선생님,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그에게 믿으라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돌아가셨다가 당신이 믿을 수 있게 될 때 오시지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거기서 그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를 돌려보내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거기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을 제시합니까? 진실로 예수께서 죄인의 친구라면 모든 사람은 본래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여기서 역사하시며 그들 자신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전도를 하던 과거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믿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회개나 믿음이 없었고 심지어 구원받으려는 생각도 없었지만 주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죄를 시인함과 회개와 믿음이 뒤따랐고 그 결과 그들은 영광스럽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나로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다. 오직 당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성실하게 그대로 주님께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 조건은 성령께서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혼란스럽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복음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이런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나는 또 일곱째 유형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도 무신론을 유신론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합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성실하다면 그들도 여전히 본래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분명히 이렇게 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먼 길을 가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중국 남부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복음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동창인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에 미국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관하여 확고부동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습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순수 심리학의 입장에 근거하여 회개나 구원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나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예의상 나의 말을 한동안 듣고 나서는 빙긋 웃으면서 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용없네.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약간 성급하게 비록 자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자네가 기도를 한다면 자네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네가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을 찾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네를 찾으러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다네. 기도하세.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웃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기도하도록 재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자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네. 자네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쓸모없으며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당신이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이 가설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또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도록 하는 이 한마디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그에게 요구한 유일한 것은 그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절대로 헛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떠나올 때에 성경 한 권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전하는 첫 집회가 끝났을 때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일어서라고 요청하자 제일 먼저 일어선 사람이 바로 이 교수였습니다. 후에 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자 그는 많은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에 나는 성경을 보았네. 나는 요한복음에서 이튿날 그 다음 날과 같은 말에 주목하게 됐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이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가 쓴 이런 말들은 꼭 일기와 같았네. 그 후에 나는 자네가 내게 한 말을 생각하고서 그 가운데에서 거짓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 보았네. 자네가 어떤 수단으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살펴나갔지만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한 것 같았다네. 나는 내가 왜 자네가 제의한 기도를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나는 일찍이 나의 학생들에게 종교는 공허한 것이며 심리학만이 능히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인정해야 하는가? 나는 많은 고려 끝에 이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된다고 느꼈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 나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네.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네. 나는 내가 읽은 요한복음이 마치 직접 목격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는 것을 상기하고는 만일 거기에 쓰여진 것이 진실된 말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지. 당신은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비록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뿐입니다. 성령이 여기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영혼에 대하여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훌륭한 어부가 될 수 없어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영과 협력한다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큰 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